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날에는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분이고 지체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한 몸, 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 특징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진다. 오늘날 보면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죠. NGO 단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들이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NGO 단체도 있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NGO 단체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각각의 신념과 각각의 목적을 따라서 행동을 그런 일들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한 NGO 단체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단체든 또는 불교를 배경으로 한 NGO 단체든 한 뜻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말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것은 각자의 정체성은 따로 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마음을 모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나를 채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고 예수님을 믿은 이 친구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가 품은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요,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목소리, 나의 색깔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내가 드러내는 목소리, 내가 드러내는 색깔도 예수님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드러내는 목소리도 드러내는 색깔도 동일한 색깔인 거죠. 주님 안에서의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안산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가치가 세워진다,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치가 세워진다, 새로운 가치관이 그 가운데 확립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분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다른 가치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있어야 살 수 있다, 한미천 잡아야 된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다 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품어서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기꺼이 내 것을 주를 위하여 쓸 수 있고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그 가치를 붙잡는 자만이,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만이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서 모이기에 힘썼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모였고 둘째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로콜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넓은 곳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모임의 형태를 말합니다. 넓은 장소에서 큰 그룹으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작은 공간,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작은 소수의 인원이 또 함께 모였다. 이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석서에 보면 이들이 매일 모였던 그 성전은 이방인의 뜰 동편 끝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 성전의 한 켠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힘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한켠 그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행적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인 그 가운데서 당신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성전에 모여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 위에서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생명의 떡 대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 성도들이 동일하게 성전에 모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삼으셨다. 혹시 이 메시지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다 들어본,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모여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라도 아직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과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책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집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불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냥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 서재, 부엌 이런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집 문서를 예,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명의 이전하는 그 모습이 참다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행해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양을 드릴 경우도 있고 소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 양을 또는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데 그 짐승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살에서 살과 뼈를 발라내는 과정입니다. 작업입니다. 그렇게 올려진 제물이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설사 그 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살아 있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태워지는 그 제물, 그 제물이 타는 그 향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게 제사이고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신앙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걷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물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구냐? 구약시대에 보면 범죄한 제가, 내가 나의 죄를 양에게 희생제물에 전가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 자신이 그 희생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데 나를 죽여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 저 인간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하고 하는 행동하고 태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되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온전한 제물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부인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 교회 공동체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주석서에 보면 떡을 떼었다. 이것을 성찬 예식을 했다.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건 성찬 예식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떡을 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함께 식사했던 공동 식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그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 VJ 특공대 그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러한 교제의 장이 있었다. 성전에 모여서 큰 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도 있었지만 집이라고 하는 제한대 보통 집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간혹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의 집들은 많이 모일 수 없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인원들이 함께 모였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였다 그게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모일 때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유익들 소그룹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자막. 교회는 항상 더 크게 성장하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항상 더 크게 성장하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더 크게 성장해서 메가처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성장한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많아지고 건강해져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그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이는 그 인원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는 그 소그룹들이 최소 단위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한가 거기에 얼마나 생명이 있는가 거기가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에 한평생을 바쳤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훈련을 소그룹 형태를 통하여서 진행을 하는데 왜 그렇게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느냐 그 소그룹의 효과 그 소그룹의 역동성을 다섯 가지 효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소그룹 형태 가운데서 일반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화 효과. 소그룹에서 누군가 나의 슬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그런 스트러글을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 99.999%가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것에 대한 비슷한 경험, 그거 비슷한 좌절,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고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반화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인격적 상호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형태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는 내가 교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 교환이 있다라는 거죠.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소그룹 형태 가운데서.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배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모임의 그 내용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방적인 전달에서는 아무리 잘 전달해야 70%밖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상호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전달되어질 수 있고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상호학습 효과. 세 번째로는 모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것에 막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눕니다. 그 말씀, 그 나눔을 듣고 있는데 나랑 다를 바 없는 앤데 나랑 생활 패턴이 비슷한 앤데 아, 제가 저런 은혜를 누리네, 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네, 나도 해볼까? 그런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닮는 그런 효과가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룹 응집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그룹 간의 그러한 관계가 견고해지면 견고할수록 그 공동체의 응집력도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평소 때 같으면 혼자서는 새벽기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아 가봐야지 생각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소그룹이 으쌰으쌰 가자 가자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새벽 예배라는 것을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청년이 소그룹이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얼떨결에 따라왔어요. 이것이 소그룹이 갖는 특별히 소그룹 가운데 그룹의 응집력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그룹 가운데 그러한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터치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듣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소그룹 가운데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는데 그런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그냥 처음 만나는 단계 속에서는 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냥 사실적인 얘기들, 날씨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요 정도에서 멈춥니다. 근데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생각도 얘기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속에 있는 감정들을 말하게 됩니다. 난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아픔이 있었어.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곳에서 영적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과의 은밀했던 그런 교제의 기쁨들, 그것들이 나눠져요. 그러면서 서로 가운데 처음에는 생각이 틀리고 처음에는 감정이 막 혼자 외롭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서로의 생각들이 이해되어지고 서로의 관계들이 감정들이 용납되어지고 영적인 교통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용납되어지고 있구나, 그러한 터치를 받게 됩니다. 마치가 아니죠. 성령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데 서로를 통해서 특별히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여러분 이것은 큰 그룹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다이나믹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나타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인 거죠. 이러한 소그룹 가운데 이러한 역동성이 살아난다면,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숨모임 가운데 이러한 역동성이 살아난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청년부는 금요일 날 모이는데 불타는 금요일 우리 붉은 보내자 막 옆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꼬드겨도 그 숨모임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성령님의 터치를 누리는 그 소그룹을 놓칠 리가 없겠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을 그냥 묶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뭐 청년부 안에서만 숨모임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담았던 그 소그룹 가운데에서 그러한 다이나믹을 경험한 그러한 공동체의 그런 순에서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숨모임 가운데 있지만 그런 다이나믹을 느끼지 못했던 그 소그룹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이 느껴졌던 그 숨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가 어디냐? 그런 소그룹 형태에서 터치되어질 때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설교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선을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어떤 소그룹에서는 그런 다이나믹이 살아나고 왜 어떤 소그룹에서는 왜 그런 다이나믹이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소그룹들이 그러한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소그룹 가운데 그런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우리 소그룹, 우리 숨모임 가운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전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이미 생수의 강,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무리들이 한 몸을 이루었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성장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심으로 생명을 갖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낳기 원하는데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산의 고통 없이 그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고 생명의 탄생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길 원한다면 그 성장통을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모인다고 그랬죠. 모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중심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영혼들은 모여듭니다. 그 생명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는 그 광야에는 사막에는 그 사람들이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는 마치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듯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면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모였는데 힘쓰므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힘썼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가득 채워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힘써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아닌 육신의 그 생각 아래 있을 때는 선택할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그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의지력으로 선택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르게 말하면 한 몸 한 생명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지고 모이게 힘쓰고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반응이 의지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아니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이상으로 성령님입니다. 더욱이 그 앞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함께 돕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아니 성령님이신 예수님이고 천사가 돕는데 그럼 기도가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단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주장하시는 그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수고함과 애씀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모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한 몸 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손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의지를 다듬고 결의를 다듬고 하겠다,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신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참 이상적이다. 참 이상적이다. 근데 거기서 끝내고 싶진 않고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 한 몸 되고 한 뜻이 되며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모이기에 힘쓰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로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그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들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사 우리로 한몸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